그리스도가 당한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축복이나 다른 어떤 은혜 이것도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가리켜 설명할 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3절에 전수된 주의 복음이 바로 성경대로 된 죽음과 부활인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했던 확신이었습니다. 성탄절기에 그리스도의 탄생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결국엔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왜 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을 설명하시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인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 생각하면 예수의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또 죽음을 생각하면 자연히 뭐가 생각나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동시에 생각합니다. 부활, 죽음 없는 부활은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절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셨나 성찬식을 거행하면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은 귀한 의미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가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수였는데 이 원수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화목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화목제물이라 또는 그분을 속건제물이라 속건제물은 허물이 기억날 때 드리는 제물인데 우리의 자질구레한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죄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죄의 뿌리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서 다 처리해버렸어요. 그래서 속건제물로 자신을 드리셨다.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참 은혜로운 귀절입니다. 속죄제물로 되지만 속건제물로 주님이 자신을 다 드렸어요. 자질구레한 죄 이거 현창에 봐서는 안 되겠죠. 작은 것들이 크게 되는 거 우리가 이 경험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죄 문제를 주님이 단번에 청산하신 속건제물로 되시고 또 그분은 대속제물로 되셨어요. 대속물이라. 대속이란 말은 뭐예요? 대신 드렸다라는 얘기, 대신. Substitution이라는 말인데, 그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전지전능하신 주관자이시니까, 그냥 죄져서도 없다고 이렇게 봐주고 하는 어떤 과정도 안 거치고, 그냥, 오케이, 대속에 만사 오케이. 그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뭐라고요? 사망이라. 이 사망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의를 만족시키는 자리에 나가지 못하면 죄를 용서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내가 받을 그 자리에 대신 받을 이런 모든 것을 대신 담당하기 때문에 대속물이라 예수님 대신 담당했거든요. 그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어서 오늘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고 해방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 이래 구속의 모든 상징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상징들이 많이 나오죠. 구약에는 예수님 이름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여호수아란 말, 호세란 말이 다 예수란 말입니다만 그런 예수의 어떤 대명사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저 뭐 이러한 뚜렷한 뭐 십자가를 지는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 나중에 이제 그런 말들이 신약에 와 성취가 되는데. 전부다가 보면은 저 구속의 모든 상징이 많아요. 상징주의. 그래 출애굽 사건이 뭐냐?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예수님이 강간 가다가 모형의 모습들, 제물된 짐승들, 이스라엘이 제사 제도를 받은 이후에 수천 년간 그걸 매일 드렸습니다. 수천 년간 절기 때 드리고 또 매주 드리고 저들이 이렇게 드린 이런 모든 제물된 짐승들이 다 뭐를 가리키느냐? 장차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표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구체적인 좀 나아가서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났잖아요. 피를 발름으로 인하여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내 피를 보고 따라서 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갔어요. 이건 하나의 그 이스라엘의 그 상징으로 그 사건인데 상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굴 가리키느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을 예수님 자신이 친히 증거했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 나오는데 이사야 53장에 그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 그가 모진 고난을 받아요. 사람들이 고난 너무 받으니까 몰골로 형편없고 아주 연한 그 순같이 마른 땅, 토박한 땅에 솟아나는 순처럼 그냥 약해 빠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얼굴을 다 돌립니다. 저 사람이 좀 뭘 하겠어? 다 이런 형태로 비유가 나와요. 여기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 그 모형입니다. 장차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대속자 되시는 주님이 그런 고생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건지실 것이다 라는 걸 미리 예언해 주는 말씀인데 이 모든 상징과 모형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초점을 두는데 그분이 하신 가운데 중요한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당하시고 죽음하게 되면 그냥 쉽게 죽는 게 아니죠. 요새는 안락사도 뭐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때 예수님 당하는 안락사가 아니었습니다. 모진 죄인이 당하는 순환 고난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성경은 뚜렷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지난번에 가정 예배를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보내면서 신문사에 보내면서 그 말을 묵상해 보니까 아 예수님의 고통 당하며 죽었다는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고통을 보면 어떻게 증거하느냐? 그는 한마디로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 적은 고통이 아니고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그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이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극심한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죽음을 기억, 따라서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자. 어떤 그 고생한 게 있어요? 어떤 답답한 게 있어요? 예수님만은 못해요. 예수님의 극심한 고통을 주목하게 될 때에 거기에 셈이 섰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것저것 뭐 불평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컴플레인 하지만 사실은 그분의 그 죽음을 생각할 때는 우리 컴플레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을 다 막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 사람이 저 고생을 자기 죄 때문에 그랬겠거니 오해를 했는데 나중에 성령의 감동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거든. 바로 그가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건 누구 때문이었어요? 자기 때문이었어요. 이걸 깨달은 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 죽음의 자리에 나가더라도 이 믿음 지키는 데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고통의 죽음이었느냐. 오늘 여러 성경 구절에서 말씀합니다만 십자가 당하는 현장 속에 주어지는 27장, 마태복음 27장에 여기 세 가지 증거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고통을 당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시간의 어두움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45절에 보니까 창세전의 흑암처럼 갑자기 12시부터 그 시간은 12시죠. 여기 이스라엘 시간에 6을 플러스하면 그 시간이 오늘 시간이 나오거든요. 12시부터 오후 3시가 3시간 동안 갑자기 밝은 대낮이 어두워졌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이때 일식이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하지만 그 사건은 일식이 일어나는 어떤 자연적인 법칙을 능가하는 그 같은 의미를 가진 사건이었어요. 마태가 이 성령을 통해 이걸 기록할 때에 3시간 동안 온 천지가 다 어두워졌습니다. 이 사건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것은 한마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어둠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전에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할 때 그때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창조전에 이 땅이 흑암이 있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 다음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런 땅이었어요. 한마디로 흑암 다크니스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여호와의 성령이 품으시고 암탉이 병아리 저 새끼 만들기 위해 저 낳게 하기 위해서 품은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수고를 하신 거예요. 나중에 말다 보니까 그게 하루 이틀 그 있는 게 아니더만 보니까 한 몇 주간 이렇게 품고 있으면서 모에도 갖다 주고 그린다 하더만요. 나중에 홀쭉해진다 그래요. 성령이 뜨거운 사랑으로 어두운 땅덩어리를 품은 그 사랑으로 이 땅이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장차 어떤 분이 이번에 우리 학생이 그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써가지고 숙제를 내가지고 가져왔길래 대충 보니까 뭐 그런 내용 별거 아닌가 해서 지나갔더니 나중에 이 학생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다시 한번 봐달래요. 그렇게 자세히 보니까 아, 이 학생이 큰 진리를 발견했어요. 거기 다른 게 창세기 1장 2절에서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covering over the peace of the world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품은 그 허감을 품고서 창조세계를 만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뜨거운 사랑으로 품고 정말 형편없는 고통 속에 있고 흑암 속에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살리셨다. 아, 그리스도의 품은 것으로 이렇게 연관을 해서 설명하더라고요. 똑바로 본 거죠. 창세전에 흑암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죄란 어둠입니다. 어둠. 죄 있으면 그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어둠 있으면 봉사처럼 사는 거예요. 맹인처럼. 그런데 오늘 이 어둠을 주님이 뜨거운 사랑으로 품으신 거예요. 어떻게 품으셨느냐? 십자가의 고난을 품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을 가지고 고통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담당함으로 이 흑암을 빛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으면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어요? 예수만을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만을 믿자. 어떤 분은 하나님 믿는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말 맞는 말은 틀린 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흑암을 다 붙드시고 빛으로 바꿔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과거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런 빛의 열매가 왜 나타나느냐? 예수의 죽음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힘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교지에 살다 보면은 참 어둡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 30년까지 안 돼도 이혼 전에 중국에 갔을 때 그 이제 지도자들은 훈련한다 밤에 나가봤더니 그 매화꽃이라는 곳에 갔더니만 지금은 다 그 도에가 불이 들어와가지고 대단해요. 중국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거기 가서 있더니만 밤에 딱 그 가리키다가 밤에 딱 나가서 이제 화장실 가려고 나가봤더니 세상이 어떻게 캄캄한지 말이에요. 나도 우리 옛날에 캄캄한 걸 압니다만 아 그래 캄캄하더라고요. 그 어떤 분이 그러더니 그 나라의 문화의 척도는 어둠을 보면 반문화를 보면 안 돼요. 너무 어두운 거야. 캄캄하니까 앞에 안 보여 그냥. 그다음에 이번 캄보디아도 농촌 이런 데는 어둡습니다. 전기가 없어요. 겨우 전기 있는 거 배터리 이래가지고 하는데 전기 귀하니까 요새는 핸드폰이 다 있으니까 이불 비춰가지고 화장실 가고 그래요. 저도 몇 분이나 가봤더니 아 그 위험하더만요 보니까. 아, 이쨌든 어둠이란 거지. 그리고 포춘문대에 가는 추석빛 단대 갔는데 그 파고다 공원이 아니고 저 절간이에요. 절간에서 그 대축제를 벌이는데 거기만 환하게 전기 아주 환하게 놓은 거라. 사람들이 그런 우민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쪽으로 몰려오도록. 참 그렇더만요. 머리를 다 그랬어도만요. 어쨌든 어둠이란 것은 참 우리가 볼 때 극심한 걸 보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여기에 하나님이 예수님 당하실 때 얼굴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볼 때 말이에요. 예수님 자기 사랑 비같은 선이야. 외아들이야.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아들과 그런 개념은 달라요. 하나님의 성부의 온전한 사랑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완전히 죄인이었어요. 자기 백성의 모든 죄, 우리의 죄, 그걸 다 담당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어둠이었어요. 이걸 볼 때 성부 하나님께서 얼굴을 버리신 것입니다. 얼굴을. 이거 왜 이래요? 어디 가버렸네. 오케이. 얼굴 돌리셨어요. 이런 어두운 얼굴을 돌리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참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가 당한 흑암의 고통으로 우리가 광명을 얻고 우리가 참 모든 게 청산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나타나게 된 것, 이것이 예수님의 피로 된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가 예수의 피밖에 따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면 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용기를 가느냐? 예수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도 얼굴 돌리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내어주는 사랑. 내 아들이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내가 내어주느라.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내어준 그 사랑. 그 사랑이 플러스 돼가지고 성자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면서도 기억을 받으신 거야. 예수님의 성자의 자원하는 사랑. 이 사랑이 결합이 돼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산 소망이었는데 여전히 어둠이었는데 이 어둠에서 소망 벗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던 것을 바로 십자가 현장에 뚜렷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기 번에 또 하나의 증거는 주님이 절규했습니다. 46절 한번 읽어보세요. 46절 시작. 예,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통을 또 하나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 십자가 위에서 소리치신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옛날에 우리가 이 말만 해도 우리 마음속이 뭉클거리고 참 눈물이 나고 그러는데 요새 세상 이상한 게 대해서 십자가를 싫어해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극심한 고통을 당한 증거가 바로 이 절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성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도 고통스러웠죠. 십자가라는 그 고통 자체가 힘드는 것이었거든요. 질질 끌고 맥주관 끌고 말이에요.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파리떼가 몰려와서 그냥 막 가려운 거 막 긁게 되면 이거 긁을 수도 없고 말이에요. 이런 걸 단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얼마나 극심한 육체적 고통이었는지.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것은 영적 고통이었으며 지옥의 고통이었어요. 성부의 사랑이 단절되는 거야. 일시적인 단절, 일시 템포러리 단절시키는 거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거기에 넘겨주시는 성부의 사랑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정떨어지는 일이 뭐겠어요? 정떨어지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단절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한국에도 지금 이런 일들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어쩐 적에 이게 뭐 음모다 뭐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럽니다만 또 그렇게 평가할 수도 없을 정도로 지금 이 증황이 나타나니까 참 이렇게 다 뭐예요. 소통 관계입니다. 교통이 안 되는 거야. 물론 그 깊은 문제에 있어서는 뭘 진리에 서지 않으니까 참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저렇게 두둔도 하고 어떤 분은 뭐 저 이렇게 위로도 하고 뭐 그럽니다만 참 이거 한국을 위해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단절 문제 성부와 성자와는 단절된 적이 없습니다. 고통 속에서 주님 아버지여 이제 다 기도할 때 보세요. 아버지와의 대화가 금방 통화되잖아요. 보리 두석기 다섯 개 불고기 두 마리 가지고도 기도할 때 아버지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시니 감사하나이다. 즉각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단절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 우리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단절된 이런 경험을 하시면서 그 고통을 여기에서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인정사정 볼 것도 없는 상태죠. 왜냐하면 그러지 않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의의를 이룰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이 자기 아들 보내시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부가 성자와의 사랑의 단절을 일시적으로 취하신 이유가 사실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지금 캄보디아 사역하면서 여러분을 만나는데 이번에도 이제 1월에 오시는 분인데 그분은 그 목사님이신데 신장이 저 나빠가지고 신장 수술을 신장 이식을 세 번 했대요. 참 그거 한번 하긴 힘드는데 그래도 자녀들이 동생들이 다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말이에요. 동생도 이 동생 저 동생 주고 말이에요. 해가지고 신장 수술을 신장 이식을 세 번 했대요. 그래가지고 할 때마다 이게 잘 반응이 일어나다가 안 되면 이게 피를 넣어야 되거든요. 투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 몇 번 하고 지금은 발달돼서 뭐 금방 하루에 만에 하루에 뭐 며칠마다 뭐 했다나 뭐 지금 세 번째인데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자기 생에 주를 바치게서 이거 선교지를 찾은 거야. 이라크에 가가지고 한 몇 년을 사야 가시다 그 끝나고 지금 있다가 찾는 기도하다가 우리 학교를 찾았는데 아 여기서 사람이 아주 그 저 고난 속에 됐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참 감사하게 받으면서. 참 이러한 어려운 처지를 당한 것을 여러 봤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할 때에 참 성부가 고개를 돌린다는 거 이건 대단한 것이 구약에 보면 아사셀 양이란 거 염소란 말 들어보셨죠? 아사셀 염소 두 마리 속죄 대속죄일 7월 10일 날 매년마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속죄일이 있습니다. 이때는 대제사장이 먼저 자신도 위에서 제사드리고 그다음에 그 백성들과 여 피를 그 염소의 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피를 가서 제단에다가 일곱 번 뿌립니다. 그리고 백성 밖에서 괴롭게 하고 기도하죠. 회개하느라고. 그때 성령을 했잖아. 만약에 괴롭게 하지 않고 그날 노동하고 이렇게 되면 백성이 끊질이라 그렇게 엄격하게 다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아사셀 양이랑 있는데 이 아사셀 양은 완전히 어떤 양 염소냐면 그 염소를 들죠. 한 마리를 준비했다가 대장에 안수를 합니다. 백성의 모든 죄, 1년간 저지른 모든 죄를 다 안수하는 거예요. 뒤집어 씌우는 거야. 안수는 정가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염소를 갖다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저 멀리 무인지경에, 이 저 데젤트, 그러니까 사막 지역에다 무인지경에다 갖다 놓고 살짝 도망오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맹수에게 찍혀 죽든지 말든지 찍혀 죽는 거지 뭐. 이것이 아사셀의 양입니다. 오늘 왜 이런 상황을 보여주시냐면은 예수님의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서 성부는 완전히 고개를 돌리셨어요. 순간적으로 단절시킨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한, 그때 예수님 그러자, 엘리엘리라바 사박대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이 절규입니다, 절규. 다른 육체의 고통도 교통스러운데 왜 몸 아파요? 막 이럴 수 있는데도 그런 다른 고통을 하나 성부의 사랑이 끊어지는 걸 바라볼 때 그런 절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그저 예수님이 적당히 신앙생활은 적당히 우리의 자기 십자가 진 게 아닙니다. 고난 자체가 이 설설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전신을 바친 거지. 엉거주춤하게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섬길 때 엉거주춤하게 섬기면 안 됩니다. 완전히 바쳐야 돼요. 그냥 피를 받은 사람이, 수혈 받은 사람이 예수님 죽음 때 살아났는데 이것저것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엉거주춤하니까 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절규를 통하여 나야네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도 버림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자는 옮겨달라기도 했잖아요. 버림받은 이유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죄 가운데 지옥 가운데 건지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담당하신 대속의 죽음이었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또 하나의 종류는 신포도주를 마셔야 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 마취제 일종의 신포도주가 예수님이 목마르다 마시게 된 사건이 여기 나오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큰 예수님의 고통이 그저 어떤 연막극 일이 아니고 실제적인 사건이었구나. 극심한 고통이었구나. 사람이 너무 힘들면 말이에요. 이거 빵, 암 걸린 환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도 몇 번 봤는데 참 암이 그 무섭더만요, 보니까. 다 괜찮다더라도 암 할 때는 두려운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할지 몰라. 내 친구 목사님도 뭐 그냥 이 대장암 걸려가지고 뭐 다 났다고 뭐 큰일 하더니만 막 그냥 아무거나 막 햄버거 막 이러더니만 아 그럼 위험해서 말이에요. 몇 번 내가 뭐 만나서 얘기도 해주고 그랬죠. 그게 안 들어오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나타난 줄 알았더니만 웬걸 또 생겼어요. 결국에는 그래요. 제가 극심한 암에 걸리게 되면 이 고통이 암 고통이거든요. 그리고 이 고통을 극복해야 되는데 고통이 절대 마지막에 놓아주는 건 몰핀입니다. 몰핀이라고 그러죠. 진통제 딱 놔둬서 진통제 맞은 다음에 이게 처음엔 잘 들어. 아마가면 천당 같은 거지. 그러다가 이게 자꾸 수요가 많아지면서 극한에 달하면 몸이 받지 않는 거야. 그 고통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뭐라 그러나 피스메이커인가 뭐 있죠 그 호스피스인가 그런데 가가지고 결국에는 조용했다가 저 독약 뭐 넣어가지고 조용히 안락사 시키는 거 이런 계통입니다. 여러분 지역의 신 포도주는 마취제의 일종인데 예수님 목마르다 하니까 밑에 있는 군병들이 그 묻혀가지고 줬어요. 그 주님 받지 않았습니다. 아티피셜한 인위적인 이런 것을 일체 받지 않았어요. 왜냐? 자기 백성의 의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참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죠. 주님 이걸 받지 않았으면 살 길이 없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허물이 있으면 해결이 안 되면 지옥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이 거기 당하시면서 그저 이것을 거절하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참대로 이걸 볼 때마다 참 은혜로운 기질인데 다른 사람은 이걸 발견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여 하자 이러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 소리쳤다 그랬어요? 아파가지고 소리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경 이미 다 이룬 줄 아시고 그 소리를 얘기를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 고통 속에 예수님은 성경 기억한 거야. 성경에 자기의 마음을 위탁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성이 그런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 내대고 따라가는 말씀이 그런 성경이에요. 십자가상의 고통 속에 기억할 수만 기억하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될때 위로가 되는 이런 대상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속에서 정말로 이런 마취에서 다 거절하시고 그가 친히 고난을 당하신 것은 나를 죄 가운데 건지시기 위하여 최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최대의 고난은 해 아래에서 당하는 것이었지만 보통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해 아래는 요새 권전서 보니까 해 아래는 모든 것이 다 뭐라 그랬어요? 헛되다. 헛되다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뭐 부자나 가난자나 뭐 사실 인생을 살다면 그러잖아요. 뭐 굉장한 사람도 보면 그 없는 것처럼 보는데 또 거기에도 뭐 일이 일어나고 다 그래요. 또 가난한 사람도 금방 죽어가서 죽지 않아요. 해 아래 있는 그러나 다 계산해보면 솔로몬이 뭐라 하세요? 해 아래 모든 다 일반다. 다 이런 무의미합니다. 해 아래에서는 이 말은 뭐예요? 해 위를 쳐다보라고 해 위를. 회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의미 있는 생활을 사는 거야. 오늘 이와 같은 생활을 살 때 예수님 십자가에 이 세상 헛된 세상에서 헛된 그 근본적인 죄였는데 죄를 대신하여 주님이 담당하심으로 최대의 십자의 권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이러한 십자가 죽음으로 그가 위대한 보화를 만든 것 같아서 보화를. 위대한 보화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다 위대한 보화였죠. 우리가 다 얻으면은데 위대한 보화를 생산한 거예요. 그, 저, 귤이란 것이, 귤이 아니죠. 뭐, 귤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굴 있죠. 굴. 진주 조개. 조개가 이렇게 진주를 생산할 때, 지난번 저 어디 저 가보니까 진짜 물속에 들어가서 진주가 있더만요, 보니까. 그걸 어떻게 형성하냐면, 모래알이 먼저 간대요, 그 모래알이. 모래는 괴로워가지고 막 하다 보면 움직이다 보면은 그걸 빠져버리려고 하다. 그 속에 이제 아비귤자라는 애기 나온대, 이게 화학적 애기. 그 애기 나, 한 번 싸고, 두 번 싸고, 이러다가 진주 조개가 진주를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 귀한 보호를 안겨주셨고, 구원이라는 보호를 안겨주셨고, 동시에 우리는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호합니다, 보호.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는 안 돼. 자기는 별걸 안 돼. 왜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의 의리에 붙들림을 당하고 그 죽음을 깊이 묵상하고 그걸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이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상고했습니다만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6장에 보면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화성을 설명할 때 뭐라 설명하니까 합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사람이야. 가난한 사람 같은데 다른 사람을 부여하게 하는 사람이야. 바보 같은데 바보가 아니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역설적인 자아상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극심한 십자가에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래 우리는 부활의 강력을 가지고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고 전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성찬 의식을 거행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2000년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에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심으로 정말 하나님 성부도 얼굴을 돌리시고 또 성자 자신도 얼마나 고통스러워 엘리엘에 나와서 나의 하나님 나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그 마음의 고통을 저 주님이 절규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대속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성부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시간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다 주님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여 승리하는 죄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